미국에 오니까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곳곳에 있어요. 가는 곳곳마다 건물에 가장 가까운 주차장은 항상 장애인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 주차장은 다른 곳은 다꽉 찼는데도 이 장애인 주차장은 항상 주차를 안 하는 거예요. 또 건물에 들어가는 모든 입구마다 윌치어로 가는 길이 있고요. 또 강의실에 들어가 보면 딱한 명이라도 듣지 못하는 분이 계시면 거예요. 저는 그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단한 사람을 위해서 한 명을 고용해가지고 통역을 하는 거. 참, 이 나라가 참 복된 나라구나 이런 생각을 했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비슷한 감동을 받아요. 마가복음 7장 31절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나와서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예수의 이름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이제는 갈릴리 지역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했던 주 무대입니다. 거기에 도착한 거죠. 32절,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사람을 데리고 나왔는데 이 사람이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7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이렇게 말합니다. 손가락을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무리 있는 데서 데리고 딴 데로 이렇게 가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는 보통 무리한테 뭔가 가르칠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주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세요. 무리에서 그 사람을 떼가지고 같이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뭔가 기적을 행하실 텐데 이 기적은 대중적인 무리들에게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특별한 가르침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을 집중해서 무언가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거는 문맥하고도 잘 맞아요. 마가복음 7장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공격하고요.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게 마가복음 7장 전체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중에서 오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언가 특별한 가르침을 주시려고 한다. 그건 문맥에 딱 맞는 말이죠.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무엇을 알기를 원하실까?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저를 따라 하시죠. 주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기적을 행하시면서 주님이 어떤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주님께서 듣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에바다 하십니다. 에바다는 열리라는 뜻이에요. 열려라. 그랬더니 귀가 열렸고 말을 분명하게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의 장애가 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말 한마디면 그냥 고치시는 분이에요. 말 한마디가 그냥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이 기적이 약간 심심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기적은 예수님이 이제까지 했던 기적들이 많잖아요. 풍랑을 잠잠케 한다든지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이런 기적을 예수님이 이때까지 해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귀가 들리게 하는 기적이라고요. 근데 이걸 마가는 왜 이렇게 주목하게 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이 장면은 이 마가복음을 처음 듣는 성도들에게는 다른 어떤 기적보다도 의미가 있는 기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혀가 맺힌 것이 이렇게 풀렸다 그럽니다. 근데 여기 맺혔다는 이 말이 당시에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묶는 착고라는 의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면 그냥 감옥에 이렇게 가둬놓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감옥 안에서 뭔가 쇠사슬 같은 것으로 이 사람 묶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묶는 것을 보고 뭐라고 부르느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맺힌 것이라고 말하는 그 단어가 그 묶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착고라는 말은 초대교회에 아주 매우 특별한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여기 매이는 데까지라는 말이 여기 맺혀 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 말은 지금 매이는 데까지 고난 받는다는 말은 초대 교인들이 박해를 받을 때 여러 가지 박해를 받았는데 그 박해 중에 내가 박해를 받았습니다 할 때 아주 대표적으로 쓰이는 말이 여기 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풀렸다는 것은 단순히 풀려났다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파괴해버렸다 그런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님께서 들리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그냥 귀 안 들리는 분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아, 예수님이 나를 묶고 압제하는 모든 것을 부서뜨려버릴 수 있는, 그로부터 나를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1세기에 이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을 처음 들은 성도들은 압박 가운데 있었어요. 이들은 이들의 현재 삶은 엉망이었어요. 그들은 늘 당하기만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당하다가 끝에 가서는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근데 그 압제를 당해도 어쩔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당하는 어떤 압제하는 세력도 파괴해버릴 수 있고 우리를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보십시오 라고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는 사실 초대교회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주었던 메시지였어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곧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루시되. 요한은요,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계시록을 써요. 그러면서 그 계시록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 하늘에 계세요. 근데 그 주님은 어떤 분이냐?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분이라.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고 그분이 지금 하늘에 계시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닫혔다고 해서 답답해하지 마세요. 그 주님을 보고 소망을 가지세요.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제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제자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문제를 풀어 헤쳐주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상황은 정말 절망적이어도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구약의 게하시입니다.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는 어느 날 아람나라 군대가 자기가 있는 성, 자기와 자기의 스승이 있는 성을 둘러싼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게하시는요 자기 현실을 보고 완전 절망했어요. 근데 그때 엘리사가 그의 영안을 열어줘요. 그리고 하늘의 병사를 보게 해요.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걸 보고 나서 게하시는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절망에서 벗어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자세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마태복음 26장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그냥 힘이 없어 죽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 영안을 누르고 하늘을 봐. 그러면 거기에 나를 지키고 있는 천사들이 있는 거야. 이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 삶의 현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 같이 똑같은 고난을 겪어나가야 했었어요. 그들에게 하늘의 군대를 보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은요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모든 것을 풀어낼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막힌 경제적인 문제에도 에바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 풀리죠. 우리 건강 문제도 주님이 에바다 하시면 열리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맺혀있는 관계에도 에바다 하심 풀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아픔도 풀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에바다 해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정말 경제적인 필요가 지금 많은 분이 있어요. 저는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이분 가정에 주님께서 에바다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육체적으로 연약하거나 또 여러 가지로 심리적으로 힘든 부분을 지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 기억하면서 주님, 주님께서 에바다 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에바다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능력을 제자들이 볼 뿐만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의 신분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의 신분을 보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에바다 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에바다가 뭐냐 열리라라는 의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열린다 하는 말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이 열린다 하는 말이 어디에 또 나왔느냐?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떠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떠나서 생각하고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었다 설명했다 깨닫게 했다 근데 이 말하고 지금 에바다는 열리다는 뜻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 생각해 보죠. 지금 예수님이 에바다 하는 말을 장애인은 들었을까요? 그 시차는 잘 모르겠는데요. 에바다 하고 들리게 됐을지 아니면 에바다 하는 순간에 들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을 분명하게 들은 사람은 있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이 에바다라는 말은 장애인의 혀가 풀리라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깨달으라! 이런 뜻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아마 그렇게 들렸으면 이 제자들은 마음이 뜨끔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자들에게 수도 없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단점은 이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2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참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이 기적은 주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요, 본문에는 아주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어요. 자, 한번 자세히 볼까요? 이 오늘 본문을요, 마태는 이렇게 기록해요. 마태복음 15장 30절에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히심에 고쳐주시니라. 마태는요, 수없이 많은 병자가 왔고 그게 치료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다른 치유는 다 생략해버리고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친 것만 기록해요. 왜 그랬을까? 여기 말 더듬는다는 말이 헬라어로 말하면 모기라론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신약성경에는 딱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에는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사야 35장 6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처음 읽은 사람들은 헬라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구약성경을 히브리어로 못 읽었을 거예요. 아마 헬라어로 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는 상당히 의도적으로 이 본문의 단어를 택한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35장 6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제가 읽어볼게요. 이사야 35장 6절.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어떤 때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일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언제냐? 1절, 2절이 소개하죠.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날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복수하는 날이기도 하고 온 세상이 회복되는 날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시작되었다는 상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하지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시는 것은 지금 이때로부터 온 세상이 회복되는 그날이 구약의 이사야서가 그렇게 바랐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단순히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에 에바다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닙니다. 나의 개인적인 피로를 물론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나에게 장애가 될 만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 주세요. 나를 묶고 있는 걸 풀어주세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것만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제자는 누구냐? 제자는 이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단순히 자기 문제 풀어주는 사람으로만 믿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제자예요. 저는 우리 그레이스 밸리 교회 성도들은 모두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무리와 같이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 해줄 것만 기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런 참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는 그런 사실을 믿는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설명해줘요. 이사야서 35장 3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좀 편한 말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너가 버티기도 힘들 것이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인 너는 다른 이들에게 소망을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이것까지 알기를 바랬어요. 주님이 누구신지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제자된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기를 바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긴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지만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이걸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긴장 관계 가운데 사는 것이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간에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냥 세상살이에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꿈꾸는 일만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도 해야 됨과 동시에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무슨 신기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때는 우리가 먹고 사는 것만 해도 우리가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손도 떨리고 우리 무릎도 약해서 부들부들 거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세상에 소망을 선포해야 될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어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세계 최고, 사망자도 마찬가지. 정말 이럴 줄 아무도 몰랐죠. 게다가 경제도 굉장히 어려워요. 거기다가 더해서 지난 몇 주 전부터 이곳에 산불이 났습니다. 지지난주 한 주는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죠. 대낮에도 방 안에 불을 켜지 않으면 방 안이 어두울 정도로 컴컴했어요. 하늘을 보면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다른 행성에 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근데 저는요, 야, 이거 주님 재림하시겠구나. 그 해도 빛 잃고, 야, 이거 정말 종말이 오는 것보다. 이런 두려움이, 이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지나갑니다. 우리가 살아온, 우리가 태어나고 자랐던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힘들고요. 거기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거긴 또 태풍이 지나가서 물난리가 나가지고 그냥 다들 어려워요. 이럴 때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 격려가 되는 존재들이 돼야 돼요. 그분들의 교회를 생각하면 힘이 나는 존재가 돼야 돼요. 믿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위로가 되는 존재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제가 뉴스를 보면 한국은 안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은 사회가 교회를 염려하는 것 같아요. 미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아니, 이 이민 사회 안에서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을 지나가는 이 이민사회, 교회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그리고 우리 그레이스밸리 교회는 이런 상황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좀 힘이 나는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좀 아무리 힘들고 우리 다리조차도 부들부들 떨리지만 그러나 우리를 생각하면 위로를 얻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 코비드-19 시작할 무렵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적은 돈이라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한번 모금을 하자 그랬어요. 3천 몇백 불.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이 펀드를 위해서 놔둔 돈하고 몇천 불이 우리가 모아졌어요. 여러분, 이 몇천 불은 만약에 어떤 분이 진짜 어려워지면 몇 번 도와줄 수 없는 돈이에요.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많은 돈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생활에 근본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돈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것을 모금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우리 교우 가운데, 우리가 이민사회 전체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 그래,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정말 어려우면 우리 교회가 나를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을 벌 수 있도록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저에게는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보면서 소망을 갖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점점 이 코비드-19이 오래 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 공기가 너무 나빠서 그나마 하던 식당이나 이런 것도 또 야외에서 하던 것도 다 안 된다 그래요. 우리 소그룹 리더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소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좀 세밀하게 살펴주세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누구도 혼자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냥 이것은 목회자가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소그룹 리더들이 목자가 되셔서 한 분 한 분 살펴주세요. 그분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공감해 주세요. 물론 우리 소그룹 리더들도 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제자니까 우리가 그런 걸 실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그레이스밸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렵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 어떻게 지내는지 좀 살펴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다 같이 힘들 때 누군가가 소망을 얻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알기를 바라는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루시는 방법을 보기를 원해요. 저는 예수님께서 오늘 치료하시는 장면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은 굳이 두 손가락을 귀에다 대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냥 대요. 그리고 손에 침을 뱉어가지고 혀를 만져요. 아우, 저는 이걸 처음에 읽을 때 아우 주님 왜 저러실까 정말. 어? 그냥 만져도 더러운데 자기 침을 붙여갖고, 물론 주님의 침이면 거룩하겠지만 그래도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 주님의 행동은 철저하게 이 장애우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그를 고칠 거예요. 근데 그냥 일어나라. 그럼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님은 장애우의 귀를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혀를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고치시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라신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여기 있는 듣지 못해서 말하지 못하는 장애우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듣지 못하니까 당연히 나가서 전파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막 욱박지르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쫓아내버리지 않았어요. 시험 봐서 잘라내지 않았어요.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기적을 보게 하고 또 기적을 보게 하고 또 기적을 보게 하고 또 가르치시고 이러시면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우둔함을 깨워주시고 주님을 조금씩 조금씩 이해하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저는 이런 주님이 너무 좋아요. 나의 수준에 맞추어 기다려주시는 주님. 성경에는 하나님을 목자로 말씀하시는 성경이 몇 군데 됩니다. 그 중에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아마 시편 23편일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저는요, 시편 23편보다 더 좋아하는 하나님의 목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 이사야서 40장 11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목자같이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예수님은 일렬로 쭉 세워놓고 우리 하나님을 일렬로 쭉 세워놓고 빨리 따라오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내 제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급하게 몰아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가 따라오게 하려고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은 참으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신 주님이세요.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을 위로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수준에 못 미쳐요. 매일 넘어지고 매일 자빠지고 그 수준에 못 미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연약한 것을 참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못된 것을 참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제자인 우리도 다른 이들을 기다려주어야 해요. 서로 기다려주어야 해요. 로마서 14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경쟁에 이겨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능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요,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감동을 만들어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주듯이 우리도 그렇게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감동을 만들어내면 좋겠어요. 저는 최근에 유튜브를 보다가 우리가 만들어내야 할 감동이 바로 이런 거 아닐까 하는 장면을 잠깐 보았어요. 한 2분 10몇 초 되는 영상인데 우리 다 함께 그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거 빨리 뛰고 싶지 않아?
뛰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빨리 뛰어도 금방 뒤쳐져요.
그렇게 기구기의 몸풀기 운동은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더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축구할 때만큼은 눈빛이 달라집니다. 기구기가 주로 맞는 포지션은 골키퍼인데요. 항상 밝고 씩씩한 기구기는 친구들에 비해 유난히 키가 작습니다. 그래서 책상 아래 이 발판이 꼭 필요하다는데요. 축구 골키퍼가 꾸민 기구기는 요즘 학교에서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얼마 전 가을 운동회 날 찍은 사진 한 장 때문인데요. 달리기를 하다가 기구기가 펑펑 울어버리고 만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도장을 찍어본 적이 없는데 6학년 때 처음 찍었네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주니까 진짜 그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어요.
마지막 초등학교 운동회 달리기 경기에서 금세 뒤처지고 마는 기국이. 그런데 골인 지점을 앞두고 친구들이 멈춰서더니 기국이의 손을 잡고 결승점에 함께 들어온 겁니다.
제가 댓글에다가 아빠 나 안 달리면 안 돼 그러더라고. 야 열심히 달려서 지는 게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해봐.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내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기국이에게 매년 돌아오는 가을 운동회는 꼴찌를 예약하는 날이었고 달리기 출발선은 서고 싶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운동회는 달랐던 겁니다. 기국이와 친구들의 이야기는 SNS와 인터넷을 통해 알려졌고 많은 이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이 사총사가 꼴찌 없는 운동회를 만들어낸 주인공인데요.
기국이가 여태까지도 계속 꼴등을 했고 중학교 와서는 또 다른 학교 애들도 오다 보니까 이번에 좋은 추억 만들어주자 해가지고
좋아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싫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괜히 그 순진할 수도 있으니까.
자존심이 센 기국이가 혹시 기분 상해하지 않을까 걱정도 됐지만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하고 다른 점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내왔어요. 지금까지.
우리한테는 그냥 기국이가 당연한 친구인데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셔가지고 그게 좀 당황스럽죠.
이 친구들 덕분에 지난 6년 동안 기국이는 특별한 아이가 아닌 똑같은
잠시 눈을 감고 오늘 설교를 좀 묵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작은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실 분이세요. 아니, 이미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꿈은 매우 거창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더군다나 우리 주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존재가 되기를 원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에 소망을 주는 방법일까요? 오래전에 우리 기독교의 조상들은 예루살렘을 무슬림이 살고 있는 것을 탈취해서 거기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유럽에서 군대를 일으켜 수많은 사람을 살상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죠. 한때 대한민국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꿈을 가지면 하나님이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줄 거야. 예수 믿으면 잘 돼. 그렇게 세상에 소망이 되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처음 우리에게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연약한 자를 그 수준에 다가가셔서 만져주시고 깨닫게 함으로 그의 질병을 고친 것처럼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준 것처럼 우리가 또 다른 연약한 사람을 기다려주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서주는 것으로 그리고 그를 치료해 나가는 것으로 이 땅에 소망이 되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저는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 세상은 자꾸 예수님이 말씀하신 감동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감동이라고 TV에까지 나오게 하는데 왜 우리는 자꾸 세상이 버렸던 그 모습을 쫓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의 소망이 된다고 착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돌아보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경쟁하고 옳고 그름에만 집중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아닌가? 나는 우리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함께 가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면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시간에 우리를 한번 좀 돌아보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주님이 나를 기다려 주었듯이 나도 또 기다리게 하옵소서. 주님, 내 팔도 힘들고 내 다리도 힘들지만 그러나 기다려주며 격려하며 세상에 소망을 만들어내는 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죠.